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므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의 그 옛 이야기로 또 교훈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의 그 시작이 기록되어 있죠. 19장부터 기록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2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주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 그런 삶을 산 것이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 스스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어떤 많은 기사와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이 마음에 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곤란한 입장 때문에 마땅히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도 그들이 누구의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잘못과 그들이 받을 징계를 적극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질문하자 이렇게 되물어 질문을 하신 것도 예수님께는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전에 없었던 내용이시거든요. 마지막 일주일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받을 징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잘못과 그들이 받을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난주 그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첫 번째 비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두 아들의 비유였죠. 예, 아버지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들은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일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큰 아들과 반대로 아버지 앞에서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일을 하였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즉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이론으로만 받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즉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제사를 웅장하고 멋있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즉 일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과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특별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드러내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세리와 창녀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하찮게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가치한 사람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의 표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들이 유대인들, 즉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그 큰 아들의 삶을 근거로 자기 논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논리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하면 뭐 머리를 어디까지 숨겨야 일하는 거냐. 맨날 이런 논리에 빠져서 자기 논리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찰을 위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선행을 위해서 뭐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비유 내용은 첫 번째 비유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임할 징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 농부들에게 이제 소작농을 주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뭐 난데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작농을 주는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소작농을 주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추수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서 세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를 내야 하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무척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여행 중에 있는 이 주인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종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은 또다시 주인이 보낸 더 많은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고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해도 그래도 주인이니까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아들은 존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어땠죠? 예, 주인의 아들마저 야, 저 친구 죽이면 유산도 빼앗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도 죽이려 했다라는 기억입니다. 비유에서는 죽였지요. 예수님 비유에서 이미 죽였어요. 물론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지만 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너희들 생각에,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너희들 생각에 포도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모두 처단해버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처단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아예 그냥 싹싹 갈아갖고 없애버리겠죠. 뭐 인간 누구나가 다 이거 뭐 물을 것도 없는 사실 당연한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도 뭐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떤 악행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 백성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즉 소장 맡겨놓은 것에 한 비유죠. 맡겨놓으셨습니다. 즉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다름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것을,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 보일 것을 기대하고 그 율법을 한 나라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또 자기들의 특별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그죠?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데 선지자들을 뭐 가짜없이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죠? 대표적인 사례? 우리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잖아요. 세례요한. 예. 세례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이지만요. 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묻자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때 유대인들이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물었는데 그들은 주저없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 결과를 말해버렸습니다. 그 대답을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며 순간 아차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악한 종들이 지금 자기들을 빗대어왔은 말씀인지 그때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행한 악함을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죠. 그죠?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이게 뭐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신다고요. 또 하나 한 가지 지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약 시편에 등장하는 시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시편에 등장하는 말씀이 당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는 이제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제가 읽을 때 다 같이 보셨죠? 네. 즉 이 말씀은 마치 건축하는 사람들이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새도 없고 뭐 쓸모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서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이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고 그러한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퉁이 돌 보셨습니까? 이 우리나라 건축 문화, 옛날 우리나라 건축에 기둥을 세울 때 놓는, 보통 우리들은 기초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또 요즘에 그 인터넷에 모퉁이 돌 보면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중공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에 붙여놓는데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양새가 좋잖아요. 요즘에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거의 목재가 없이 돌로만 지어요. 돌로. 돌을 아예 바닥서부터 돌을 쌓아 올려서 위에도 이렇게 위에만 나무를 써서 이렇게 슬라브를 치고 그냥 전부 다 사면이 다 돌이거든요. 이 몽탱이 돌을 이렇게 쓰는데 그 맨 기초에 조금 더 좀 크고 묵중한 돌을 코너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엮어서 건물을 짓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기록하고 있고 그런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 하찮게 보였고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시세 우리말로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넉넉히 구원해낼 수 있는 이제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지 않았죠. 예, 가난하고 낮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목수도 요즘 목수들은 귀하죠. 그죠? 요즘 목수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 목수라 말하면 진짜 나무만을 다루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 노동자를 그 당시 다 목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노동자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어? 뭐? 메시아? 웃기는 말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않으셨죠. 뭐 그렇게 오셨어도 메시아로 쌓아져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인정을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사를 모으고 힘을 키우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고 또 낮고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한 줄 아십니까? 같이 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멸시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저 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볼 때마다 늘 주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 이렇게 무가치한 일로 늘 옆에 두고 이렇게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그 우리에는 저도 포함되기 때문에 늘 읽을 때마다 가슴을 한번 찌릿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들춰 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과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그들이 받을 그 죄책,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책임, 그 죄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들이 받을 죄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그 결과가 어떤지 보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대신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히 내린 축복을 유대인에게서 빼앗아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유대인에게서 빼앗아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되어온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가 혈육적 이방인이 아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은혜라.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빼앗아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요. 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농장 주인이 가면서 뭘 원해요? 열매 맺혀서, 때에 맞춰서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서 빼앗아서 지금 다른 열매 맺을 사람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당연한 그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과일도 다 좋아하시니까 어떤 과일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가 된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해서 열매가 되었습니까? 그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느 열매든지.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열매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그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거지 스스로 무엇을 자기가 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나 하면 그럼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대답이 거기에서 너무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 열매 맺는 삶이 뭐냐? 뭐 선행을 하고 뭘 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삶에 하나님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 삶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것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지혜, 또 내 물질, 내 육체의 힘,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행한 어떤 판단으로, 내가 내린 판단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힘, 얼마든지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열매도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만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점수를 얻는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는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뭘 인정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 기준이 자기가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모습은 되게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같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겨놨는지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날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좀 더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요?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느 한 부모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리워서 그것을 생각하고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야, 네가 다음 시험에 평균 80점만 받아오면, 평상시에 한 40점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80점만 받아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래? 80점만 맞으면 자전거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점수 8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나 하면, 쉬운 방법을 택했죠. 그죠? 그래서 컨닝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이제 80점을 딱 맞았어요. 부모한테 갖고 왔어요. 80점 맞았으니까 자전거 쓴 거 내놓으십시오. 부모가 자전거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줘야지요. 그죠?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알면 어떻게 사주냐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80점이 아니었잖아요. 80점이 아니라 뭐였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예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여러분의 삶을 살지만 늘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도 말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학벌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토달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뭐냐? 싫어. 그러고도 가서 했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게 온유라고요. 할게요. 그래 놓고 머리 돌리고 안 해요. 그리고 근거만, 왜 못했는지 이유를 차근차근 만들어 놓죠. 그 이후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늘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요. 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마음으로 잘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너무 정확하죠?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확하죠? 여러분들이 붙어있지 않고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말라져서 밖에 버려져 잘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인 앞에 주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주인 앞. 주인이라는 말은 뭐 예를 들면 요즘 생각하는 그 주인이 아닙니다. 이 당시 주인이다 하는 얘기는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주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고 살아야 하며 자기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그 부분에 귀 기울여 사는 것, 그러한 삶 자체가 열매 맺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와 나오면 되고 뭐 봉사만 하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남아서 기도하면서 내 방법,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하나님은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에 하나님은 협조자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 앞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권자고 하나님은 보조자가 되잖아요. 헬퍼가 되시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겨서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소래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에, 우리들의 논리에 소래 같지만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는 삶이고 가장 나를 나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나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권자로 모셔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것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주를 주인으로 존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그러한 악함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서부터 늘 주님을 주권자로 삼고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애쓰고 노력함이 우리 삶에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